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카페인 금단 현상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APA는 카페인을 끊은 뒤 나타나는 금단 현상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면 이는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최근 주장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첫 여성 우주인 발렌티나 테레슈코바의 우주비행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러시아에서 열렸습니다. 테레슈코바는 지난 1963년 6월 16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보스토크 6호 우주선을 타고 70시간 50분 동안 지구를 48바퀴 도는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운전 도중 손을 쓰지 않고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손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 훨씬 집중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주행 중 자동차나 전화기를 손을 쓰지 않고 작동시킨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뇌의 중추 두피질이 발달한 사람은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남보다 잘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중축 두피질이 발달한 야구선수가 강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각으로 움직이는 로봇 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등 유럽 공동연구진은 3년 전에 유럽위원회에서 약 400만 달러를 투자받아 최근 뇌파와 어깨 근육의 전류로 움직이는 로봇 다리를 개발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우였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머리 바뀌는 축구 선수들이 공을 다루기에 흔하게 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 바뀌가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잦은 머리 바뀌가 뇌에 가벼운 손상을 주거나 뇌진탕이나 기억상실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백헤딩 다시 한번 부자차
축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2억 5천만 명이 축구를 취미로 즐기거나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를 하다가 최대 시속 80km로 다가오는 공에 자주 머리를 갖다 대면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예시바 의과대학 연구진은 뉴욕시 일원에 사는 축구 동호인 37명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인 축구 동호인들이 12개월 동안 머리 바뀌를 몇 번이나 하는지 집계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은 기억력과 뇌 기능을 측정하는 시험에 참여했고 연구진은 최첨단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 동호인들의 뇌를 찍었습니다. 조사 결과 1년에 1,500번 정도 머리 바뀌를 한 동호인들이 뇌를 감싸는 조직인 백질 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를 이끈 예시바 의과대학 자기 공명 영상 센터의 책임자 마이클 립턴 씨는 머리 바뀌가 이 수준을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But as you get to a higher level and cross a threshold,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뇌 조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 심리 검사를 해보면 기억력 감퇴 같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들은 다 머리 바뀌와 관계가 있죠.
가벼운 뇌 조직 변화와 기억력 감퇴 증세가 1년에 머리 바뀌를 1,550번 정도 하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데 머리 바뀌를 1,800번 이상 하는 선수들은 기억력 검사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두뇌 손상이 주로 연습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축구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6번에서 12번 정도 머리 바뀌를 하는 반면 연습에서는 30번 이상 머리 바뀌를 합니다. 리턴 씨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이 쓰는 안전모가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안전장구가 축구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리턴 씨는 지적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출렁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은 대개 이렇게 뇌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거죠.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이버 범죄라고 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통신 등을 악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 행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다른 권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니면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면 당신은 사이버 범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범죄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웹 보안 관련 자문을 해주는 화이트호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사의 앨런 에드워즈 회장은 사이버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예전에는 14살짜리 어린 해커가 심심풀이로 일으키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조직 범죄나 정부가 후원하는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범죄로 큰 피해를 본 뒤에야 사이버 보안에 돈을 쓴다고 지적합니다.
Unfortunately, it's like car insurance or any other insurance.
사이버 보안은 자동차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보험 상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보험금 내기를 아주 싫어하죠.
이렇게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 피해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하지만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범죄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마이몬 교수는 이런 방식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The way we're doing things right now in you know computer science and you know in our attempt to solve this issue.
우리는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컴퓨터와 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방식은 범죄학자들이 개인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범죄 도구와 같은 표면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몬 교수가 발견한 사실 가운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전산망에 접속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와 사이버 공격의 기점과 빈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특정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들 학생들의 조국에서 학교 전산망에 가해오는 사이버 공격의 빈도가 40%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이몬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외국 유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해당 나라 해커들이 학교 전산망에 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몬 교수는 이런 연구를 통해 최근 벌어진 사이버 공격의 목적과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터넷상 행동이 장차 벌어질 사이버 공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내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요즘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자외선이 세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눈에 자극을 줄 정도로 강한 자외선은 7, 8월보다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반도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여름철만 되면 자외선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에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태운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자외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구릿빛 피부는 자외선으로 피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자구책으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분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구성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분자들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자외선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붙어있는 세균을 제거해주고요. 또 우리 피부 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콜레스타놀이라는 물질을 비타민 D로 변환시켜서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리적으로 비타민 D 부족에 민감한 백인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자외선에 약하다면서요.
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는 힘, 즉 항산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은 얼굴에 면도를 자주 해서 피부 손상이 많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잘 안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 자외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을 바르는데요. 이 선크림이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해주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SPF 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외선 A인데요. 이 자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외선 A는 자외선 B보다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기미와 주근깨, 검버섯 등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일으킵니다. 따라서 자외선 A도 차단해주는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30 이상인 것과 그 아래나 옆면에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 기호가 3개 이상인 것을 선택해야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자외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대책은 따가운 쬐약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외선 강도가 강한 날에는 햇볕을 30분 이상 쬐지 않는 것이 좋고 챙이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노출된 피부를 가려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